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 생각, 또 태도, 행동,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듬어가게 되고, 또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온전함을 기대하셔요. 언제나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에 마음 아프시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세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인간을 축복하시는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극상품 포도를 낼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세요. 온전하게 축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면서 대단히 속상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12절 말씀해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면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린 과연 온전해질 수 있는가? 우린 과연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도무지 그런 생각조차 포기해야 될 만큼의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가능하겠나? 내가 뭐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온전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갈급해합니다. 목말라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 건 맞지만 그것을 정의하기는 뭔가 모호함이 있습니다. 애매함이 있습니다. 사랑을 딱히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해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행복을 베푸는 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에게 행복을 베푸는 일, 그것이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사랑의 실체가 되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 타령하잖아요. 사랑 타령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기는 무리함이 있어요. 오래가지 않기도 하고 쉽게 바뀌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 사랑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영원을 약속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전함을 이루는 사랑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같이가 뭘까요? 이같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렇다면 이같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였은 즉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오직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 한 가지 일이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고요. 세상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말할 만큼 세상은 자꾸 어그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린 그제서야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계속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나의 죄가 들통나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면 부끄럽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내내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 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언감생신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대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가 또 부족합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가 다름 아니라 나이란 말이죠. 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상대방이나 환경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랑할 준비가 충분히 다 갖춰져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충분히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문제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상당히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쩌다가 그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상대방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상대방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리 궁생맞고 지지리도 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랑은요, 이 대상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대상 때문에 환경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만한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눈꽃만큼도 없잖아요. 언감생신 꿈도 못 꿀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을 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사랑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낭만적인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매주 9주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지금 사랑 맨날 이렇게 사랑 타령이야. 나의 삶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것과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기적이고 아주 냉철하고 만약에 그런 관계만 형성된다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괜찮겠습니까? 사랑이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요. 사랑이요, 우리 삶의 활력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을 탓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회피한다면 하나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인간 탓하면서 내가 저 죄인들 때문에 속상히 못 참겠다고 그래서 내가 괜히 못하러 저렇게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희생을 치러야 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회피하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충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운치 있고 분위기 있고 낭만적인 것입니까? 대단히 낭만적인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초라하게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라. 와,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이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랑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우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는데요. 마땅하다 하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면 좀 더 성도다울 수 있으니까 어떤 덕목의 어떤 덕의 어떤 위치에서 사랑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빚을 진 사람,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질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해서 빚을 졌는데 갚아야 될 때에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째라. 나는 없다. 나는 먹고도 뭐 쓸 것도 없다. 뭐 막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인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당연히 흘려보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흘려보내야 될 사랑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도록 그 사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녀가 된 우리라고 한다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꼽아서 딱 정리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으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리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웃 사랑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나보다도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나 자신을 챙기기보다도 다른 일을 위해서 먼저 내어놓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기에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눈꿈만큼도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언감생신 꿈에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사랑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그 어떤 결심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요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요, 그제서야 깨닫는 게 있어요. 지독히도 사랑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서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지독히도 사랑할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한 그런 모습들만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사랑 없음을 자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널려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사랑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사랑 타령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사랑의 것들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흉내만 내는 사랑입니다. 형식만 갖춘 사랑입니다. 온전함에 이루는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함에 이루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온전함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글 한 토막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프랑스 남부 시골 마을, 작은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그 시골 마을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떼제 공동체. 이 개신교 단체예요. 가톨릭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신교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영성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제 수사가 창설한 이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떼제 공동체에 가면 늘 듣게 되는 찬양이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들려요. 뭐 성전에 들어가도 그렇고 어디 밖에 산책을 해도 그렇고 뭐 그 얼마어마한 드넓은 그곳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막 이런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비전 트립을 가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 떼제 공동체인데 이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에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곳에 가면 이게 계속 듣는 곳이 노래가 있어요. Ubi cartas resumur, Ubi cartas deus, Ibi est라고 하는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에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에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곳마다,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꽃향기가 날리게 되고 그의 눈빛과 그의 미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꽃향기를 내고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하든지 사랑받든지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은 흘러갈 때의 온전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더하여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양정교회를 통해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한 번 더 사랑해 나를 믿는 곳에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리 사랑하기가 어려운지요.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사랑을 더하여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사랑을 더하여 우리를 통해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 땅의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위에 또한 계획된 모든 사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